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기금을 모금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속죄의 표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를 책임했던 수도사이자 웅변가인 데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멜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 자리에서 사함을 받을 것이고 회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이나 혹은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표를 사면 후손들이 표를 사면 그 돈이 헌금궤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이런 잘못된 면죄부 판매와 더불어서 교황청의 잘못된 내용들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 면죄부는 아니지만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잘못된 구원가를 말하고 있죠. 각각의 종교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 다를 뿐 그런 길을 계속 가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믿느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목표, 완성, 마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첫날 흙판에다가 칠판에다가 헬라 말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시고,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설교하시면서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설교하라고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목표라는 뜻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대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거 아니잖아요. 한 절 한 절 그 문장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텔로스, 이 목표, 목적,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설교하기 바랍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설교할 때는요,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뭐냐, 이 본문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 설교 제일 앞줄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설교문을 써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교문을 쓸 때, 숙제로 낼 때 이 설교의 이 본문의 목표는,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크게 써놓고 그 뒤에 설교문을 써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저의 머리에 깊이 박힌 단어, 익숙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라,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의 기능이 이제는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끝판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끝을 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리석게도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하였느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끝을 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율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바울을 위시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 율법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18개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18개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늘 그거를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12번째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수정했냐면은 나사렛 사람들, 노츠림, 히브리 말로 노츠림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과 미님, 미님은 이제 이교도들 말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과 미님을 멸하소서, 생명의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그들이 예,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거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이 5절 말씀은 구약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아니죠. 실패했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실패를 했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노아의 그 가정도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마저도 실패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죠.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흐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중에 하나를 범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십계명이나 모든 계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를 범하면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범한달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텔로스다, 마침이다,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에고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나는 처음과 나중이 되고 헤 아르케 카이 토 텔로스, 텔로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텔로스, 나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텔로스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끝내신 분이에요. 율법을 마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하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율법의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퍼스트와 라스트가 되시고 비기닝과 엔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뭐 선행을 한다든지 뭐 남을 도와준다든지 무슨 뭐 이 땅에서 공로를 세운다든지 이거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으로 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을 이루시고 율법의 그 펑션, 기능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끝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율법주의와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인데 율법 폐기론자는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둘 다 잘못이에요. 이 율법 폐기론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도 필요 없고 십일조도 필요가 없고 주일 성수도 할 필요가 없고 헌금도 할 필요가 없고 뭐 교회 장로 집사도 다 필요 없다, 복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도 잘못이지만은 율법 폐기론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 폐기론은요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이 마르키온 초대교회 마르키온과 몬타누스에 의해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마르키온은요 자신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시켜야 된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시고 복수의 하나님인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니까 이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이죠.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몬타누스는요, 성령 보혜사를 자기가 받았는데, 뭐 성령 받은 건 다 좋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지.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요, 내가 아들이요, 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보혜사가 성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신천지 이단도 그 이만희 교조가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중에 이단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 몬타누스는 율법과 성경을 무시하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상황윤리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셉 플레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결정의 기준은 사랑이다. 그 외 기준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사랑을 강조하니까 말은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그 단어 밑에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상이 나중에는 신신학으로 발전하게 되고 인본주의, 실정주의, 실용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율법의 텔로사가 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율법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여러 가지 펑션,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아닙니까? 그 율법이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율법이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죄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함이라. 이 몽학선생이란 말은 유치원 선생님을 말하잖아요. 애들을 학교 가기 전에 그 잘 이렇게 가르쳐서 학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펑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화의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피지컬리 범죄를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벌써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그 동기부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살인을 하거나 어떤 신체적인 해를 끼치기 전에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형제를 향해서 나가는 그 당시에 욕을 말하는 것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윤리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방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돼. 뭐 죄를 짓든 말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절 17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주의 법도,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이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눈여겨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물지개를 쥐고 물을 나르는데요. 양쪽에 항아리가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할 때는 가득 양쪽에 다 채웠는데 집에 오고 나면은 이 왼쪽에는 물이 절반도 안 남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금이 가가지고. 근데 오른쪽은 그냥 금이 안 가고 온전해요. 그러니까는 물이 가득 있는데 이 왼쪽은 집에 오면은 그냥 절반도 안 남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좀 미안한 거예요, 주인한테. 이 자기 때문에 물을 안 흘리고 잘 담아서 끝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때문에 주인이 또 가서 물을 더 길러와야 되니까 미안해서 하루는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나 때문에 자꾸 일을 두 번씩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이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그냥 버리시고 새 것으로 바꿔서 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 네가 금 간 거 알아. 오면서 물 질질 흘리는 거 알아. 알면서도 내가 바꾸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한 뒤를 돌아봐. 지나온 양 길을 양쪽을 돌아봐.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오른쪽 길에는 아무런 꽃도 생명도 풀도 자라지 않았어. 황무지야. 그런데 네가 왔던 그 길은 돌아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아름다운 생명을 보면서 즐기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금이 간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치스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아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야 낙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세상을 정말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금이 간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황무지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가지 아니하고 완벽한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금이 간 인간들 틀려먹은 사람들. 그래서 늘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더 삭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금이 간 항아리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흠이 없어서 완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이에요.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자에게, 그 마음에 믿는 자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실 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보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금이 가서 물이 흘러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렵담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이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